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해야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세 관점의 접근 이랬습니다. 성경의 세 관점의 접근.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나름대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닌 것을 많이 봤고요. 성경을 볼 때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으로 그동안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지금 어느 관점을 가야 되냐, 즉 그걸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이 제 PPT가 80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쭉 읽어갑니다. 장수는 많은데 통상 50몇 장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는데 제가 딴소리 하게 되면 다 못해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오늘 다 마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본문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몇 군데 있습니다. 쭉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저기도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입니다. 자,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돈이 많이 벌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9절 함께 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성경의 초점을 보면요. 계속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자, 그 성경은 딱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 안에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린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삶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습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가지요, 아이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뭐예요? 구원 얻는 거. 그거 하나 겨우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와서 봤더니 구원은 문에 들어가는 거고 점점점 엄청난 이 땅에 사는데 승리하는 사람들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걸 점점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겨우 구원만 알고 끝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은혜들, 충만함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들 이렇게 다 경험하며 더더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초청한다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삶을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잘 정비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삶과 사역에 말씀으로 잘 정비해야 되고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먼저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배해 놓으신 그 좋은 삶으로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취하냐는 거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다고요?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비해 놓았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발견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변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태도를 정비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나는 더 맛보고 싶어. 나 그거 따라갈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변화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발전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전 거는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에요. 예전 거는 예전 거대로 맞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우리를 더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싫어해요. 그냥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만족해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당연히 변화해야 됩니다. 그냥 배웠다고 머리로만 무장하지 말고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모든 열매들이 좋은 쪽으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본성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그 거듭난 그 본성이 뭔지를 잘 발견해야 된다고요. 또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데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 보이는 것을 비춰줘야 돼요. 안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비춰줘야 그 길을 가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통에 가려져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든지 세상 밖에서 생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통에 가려져가지고 그게 그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게 있어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 생활 익숙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얘기도 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지식으로 들어와요. 그걸 그냥 따라가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전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틀려졌는데 나중에는요 완전히 길이 다를 수 있어요. 한참 가다 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전통에 우리는 가려져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리아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바른 자세들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아까 말씀하고 기도가 거룩함으로 하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식만 줄이는 게 아니, 목적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배웁니까? 지식 많이 가지려고요? 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면 뭐 하라고요? 삶에 적용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으로 와 있는데, 왜 교훈의 내용을 암송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교훈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내가 그 말씀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내느냐. 그게 우리가 고민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영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영으로 기능한다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으로 산다. 그 다음에 영에 있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낸다. 이게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뒤에 설명 다 할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을 무장하고 그 지식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영으로 기능한다 그래요. 새로운 말이지만 그냥 영으로 사는 걸 말해요. 영으로 산다. 좀 뭐 있어 보이게 영으로 기능한다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 걸쳐 살아요. 두 영역에. 세상 사람들은 한 영역에 살아요. 한 영역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두 영역을 살아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영역이 있고요.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이 있어요. 자, 자연적인 영역은 눈에 보이고요. 오감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에요. 보이면 믿는 거예요. 보이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방식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 경험한 것만 단 줄 알면 그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사람이 아까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이 영적인 원리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위라는 걸 알게 돼요. 자연적인 영역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의 상위의 법칙이 뭐예요? 베르누이의 법칙이에요. 그게 뭐예요? 비행기 원리예요. 그냥 중력의 법칙은 그냥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에 뭔 법칙을 가동시키면, 제트 원리로 가동시키면 이게 하늘을 날아서 다른 데로 가요. 이게 상위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에게 자연적인 영역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만 다 한 줄 알았는데 영적인 영역의 법칙을 알게 되면 무궁무진한 능력과 은혜들을 입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의 법칙은요,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영의 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고 영의 원리를 여러분이 발견하여 그걸 주장할 때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는 말씀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 영역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영역이 발전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영역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지만.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서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죠? 제가 어렵게 얘기 안 하죠? 이해되시죠?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영의 원리를 내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영역이 열려요. 새로운 장이 열려요. 이게 뭐라고요?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열리면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건강하면 단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영의 원리를 본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지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있네 하면서 거기를 갈망해요. 그리고 그 영역을 취해요. 자,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힘을 줘서 삶을 걸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듭나면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성경 말씀에. 그걸 제대로 알면 우리가 실제 어떻다고요? 그 영역의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기능할 때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보장되고요. 영으로 기능하는 게 승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승리가 보장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요, 세상을 이겨요. 그 세상을 이긴다는 게 이제 도대체 뭐야? 그건 이제 배워가야 돼요. 어떻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게 뭐예요? 지지고 벗고 싸우고 뭐 빼앗고 난리잖아요. 그러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뭐 조금 들어오면 즐거워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즐거움이 없어요.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나면은 새로운 영역이 열리면서 그 새로운 영역의 은혜들을 발견해요. 근데 그건 안 보여. 그럼 본인은 알아.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의 슬픔, 뭐 분쟁, 억울함, 뭐든 핍박, 박해 이런 것도 다 이기고 평강을 누리며 승리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막지를 못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을 읽었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런 영의 영역에 눈이 안 열려서 한 번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지금 사는 거예요. 영의 영역을 몰라요 지금. 온통 관심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데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엄청난 행복과 안식과 즐거움과 소망과 힘이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영역을 지금 추구해 가야 돼요. 자연적 영역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의 영역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연적 영역의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넘어가야 돼요. 자, 반대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믿음의 사람들이. 요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 접근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런 영으로 기능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으로 기능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더 성장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누려야 돼. 자, 먼저 율법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접근. 이거는 구약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으면 복이 들어오고, 율법을 어기면 징계가 있어요. 구약 사람들이 살던 방식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구약 사람들이 살던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해요. 아니, 아예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적인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냥.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고, 말씀대로 안 살면 벌이 있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요게 율법적인 접근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지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어떻다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요게 뭐라고요?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아, 근데 그럼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뒤에 가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 말씀 지킬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줬지만 다 지키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 영역을 지켜. 어떤 사람은 저 영역을 지켜. 어떤가 지켜. 근데 다는 못 지켜요. 그렇지만 지키는 영역은 어떻습니까? 보호를 받아요. 못 지키는 영역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지키려고 선택을 해요. 애를 써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율법주의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만드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주가 오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실제. 이게 율법주의적인 접근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은요, 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너는 벌을 받는다. 이게 세상 종교 방식이잖아요. 기독교도 처음에는 율법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데 내가 신께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세상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뭐 네 거 내 거 없어. 좀 뺏으려고 그러지. 근데 종교를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나마 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다고요? 저런 방식으로 산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접근이에요. 대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면요,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저렇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십자가 완성의 접근으로 가는 게 있어요. 십자가 완성의 접근으로.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주의의 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율법은 과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낸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율법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 알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니까 일단은 율법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보냈다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셨는지, 예수님 뭘 가르쳐줬는지 그 방식으로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식으로 안 가고 구약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완성의 조건을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고 다른 길을 주셨는데 바로 뭐예요?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과거에는 율법에 초점을 뒀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길이 도대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했어요. 맞죠? 구약 사람들은 저주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저주를 피하려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저주를 피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더 발전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나요. 구약과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냥 초청을 받았어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치유를 위해서 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값을 치렀으므로 나는 그걸 믿음으로 그 치유를 취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배워왔잖아요. 맞죠? 예. 구원도 율법을 다 지켜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걸 내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러요. 맞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요런 방식이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치유도 감당했고 내 죄도 가져갔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예. 요게 뭐라고요? 십자가 완성의 접근법이에요.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이제 율법과 상관없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왜?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갔다는 걸 내가 믿어야 그게 내게 실효가 되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죄와 질병 다 예수님이 다 이미 처리했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내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느냐?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숙제잖아요. 말씀은 뭐라고요? 다 저주를 벗어냈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도 저런 내용을 모르면 저주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발견해 가는 거잖아요. 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저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십자가 완성의 접근법이에요.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또 높은 차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 그래서 제가 늘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안 해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했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게 뭐예요? 계속 십자가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성경에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에 대한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뭐예요? 십자가까지만 쭉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죄를 위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뭐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의미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살아난 의미를 몰라요. 근데 서신서에 가보면 이 살아난 의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과 우리와의 내용이 엄청 다른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법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할 때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처벌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났다. 자, 보세요. 내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기 십자가예요. 근데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뭐라고요? 정말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는요, 내 죄를 담당했고, 그분이 부활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 우리 죄만 용서받았어요. 의로운 신분이 없어요. 계속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못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 못 나가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과 십자가 완성의 접근법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그게 그 말 같은데 이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십자가 완성의 접근법은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해결한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나는 뭐라고요? 변하지 않았어. 그냥 예수님이 내 죄에 다 가져갔대. 요 정도예요. 잘 보세요. 내가 예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요 죄를 정리했대. 그것까지. 십자가 완성의 접근은.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는 정리됐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 관점에서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켰어. 예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게 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어. 요까지만 알아요. 나는 아직 뭐예요? 예전대로 있는 거예요. 상태는. 그래서 내 자체가 변한 것이 아직 인지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다고요? 내가 점점 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공동상속자가 됐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못 써먹잖아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 완성의 접근법까지는 갔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아직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뭔가 하면 내가 거듭날 때 새로 태어났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십자가 완성의 접근법은 뭐예요? 내 죄 정리했대.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의 본성을 주었네. 나는 의인이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실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면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어릴 때는요, 강아지나 어린아이나 비슷해요.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칭얼거리고 그래요. 도리어 강아지가 더 나아요. 강아지가 애를 돌봐. 어떤 고양이는요, 애가 계단 굴르려니까 막더라고요, 고양이가. 그런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보다 고양이가 더 그 상황에서는 더 분별력이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내시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성이, 사람이라는 본성이 어릴 때는 뭐 짐승이나 비슷해요. 그러나 이 본성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을 해요. 창조적인 일을 하고요. 그게 본성이 중요한 거예요. 본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십자가 완성에 접근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나를 용서했고, 내 죄를 담당했고, 나를 자녀 삼았고, 이 정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완성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이해해요. 아,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 구원받아.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법은 뭔가 하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내가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죄의 본성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조의 생명을 나에게 불어넣어서 나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창조적인 역할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발전하면 이 생명이 자라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식하게 되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으면 좋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주 기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이 생명, 이 창조적인 능력, 말하면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들, 이게 우리 속에 이미 본성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배워가면, 믿음으로 배워가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비전물의 접근법이에요. 거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접근법인데 십자가 완성만을 이해하고 살아도 우리 믿음에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질병 가져갔대 믿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어요. 구원 받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애를 써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애를 써야 돼요. 이거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부활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과 영으로 기능하는 것에 훨씬 더 쉬워지고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자,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요. 그냥 부활했대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근데 부활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비밀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십자가 쪽만 그 면만 본 거예요. 부활의 영역에 어떤 하나님 의미를 줬고 어떤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지 그 영역을 우리 별 받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우리 죄 용서했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우리 불쌍히 여긴대 긍휼히 여긴대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으셨다까지 그걸 계속 강조하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연민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되, 요까지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편에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한 건 모두 한 덩어리예요. 십자가 겟세마네 간 것이 하나가 아니라 그 한 덩어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부활로 인하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이걸 우리랑 연관시켜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잘 알지만 이 부활에 따라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는 약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어떤 존재고 어떤 본성을 가졌고 어떤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점 발견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죄 문제 이미 다 해결됐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을까? 아, 죄 용서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얹어놨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만 용서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왜 글로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본성을 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안 지켰냐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아직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죄만 용서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지어. 또 죄 용서받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뭐라고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놈까지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돼.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요,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의 접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그걸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런 방식을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이걸 우리가 발견해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법이에요. 예, 엉뚱한 게 중간에 들어갔지.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저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맨날 질병에 얻어맞아. 왕이 맨날 마귀에게 얻어터져. 왕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노로 사는 거예요. 왕이 맨날 가난에 허덕여. 가난의 종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왕노로 사도록 우리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처럼 살아야 되겠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분이셨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낸 증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상황들을 다스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 터지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접근법을 정리합니다. 자, 치유와 부요의 한계,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또 가난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한번 예를 들자는 거예요. 자, 율법적인 접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요케 해주실 거야. 이게 율법적인 접근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게 율법적인 접근법.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그게. 내가 뭔가 더 하면 하나님 뭔가 보상해 주실 거야. 이거 일법주의 접근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완성을 접근.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치유에 대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아플 필요가 없고 내가 아플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치유를 취하고 아픈 곳에서 내 이겨나간다. 이게 십자가 완성의 접근법이에요. 우리 그동안 쭉 했어요. 예, 십자가 완성의 접근법입니다. 이제는 몸이 아프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가져갔어. 그 난 건강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자, 가난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난의 값을 이미 치렀어. 나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고 실패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죠? 예,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럼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법.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신성한 건강으로나 살 자격이 있어. 나는 이미 부요해. 나는 이미 신성한 건강이 내 영 안에 와 있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몸이 아프면 예수님이 다 가져갔대. 그래 난 건강해야 돼. 이 질병아 떠나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법은 뭐예요? 내 영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와 있어. 이걸 담대하게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돈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 먹고 살 것 다 주시고 난 부욕해야 난 부자야. 이걸 아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고 이거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아니죠. 원래 돈이 없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돈은.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있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이 찾아가면 그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사는 게 있고 어떤 사람 난 돈이 없어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뭐가요?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법이. 예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고 사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각자의 삶을 다스리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삶을 이제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관점, 작은 주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걸 빨리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것과 말씀으로 행하는 것 차이가 있는 걸 아시나요? 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외부적이거나 밖의 행동을 말해요, 초점이. 자, 이런 거예요. 율법에 너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러면요, 도둑질 안 해. 왜 안 할까요? 속으로는 도둑질 하고 싶어. 근데 도둑질 하면 창피당하고 네 배를 갚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돼. 그래서 안 해.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내 속에는 아 저거 취했으면 좋겠다. 아 저거 살며시 좀 도둑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마음에 막 있는데 그 뒷감당이 안 되니까 안 해. 이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게. 속은 안 보면 뺏고 싶어. 근데 안 해. 요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욕망이 마음에 들끓어도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행동을 억제해. 요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 영역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행하는 게 틀려요.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순종보다 더 차원이 높아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자, 말씀을 행하는 자는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밖으로 나가요. 안에서 시작돼 동기가.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안의 본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성이 밖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거듭났을 때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어요. 의의 본성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 본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몸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이 육신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생명의 의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난 죄 싫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 어떻게 죄와 타협할 수 있어? 난 죄 거절해. 이게 시작되는 게 이게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 거룩한 자가 어떻게 더러움과 같이 짝할 수 있어?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이 속에는 막 갖고 싶은데 막 뺏고 싶은데 후안이 두려워. 그래서 안 해. 내용이 달라요 이게. 구약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신약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해도 복을 받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내 본성이나 이러기 때문에 그 안 해. 이게 진정한 승리자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밖의 행동만을 다루지만 말씀에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알면 자기 존재를 알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본성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이 본성을 내가 알게 되면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하고 이 중심에서부터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생 늑대를 어릴 때 강아지 같아서 산에 갔더니 뭐 강아지가 하나 있는 거야 데려왔어. 그러니까 키워보니까 이놈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소리도 우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닭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늑대니까. 늑대 본성이 있으니까. 강아지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생 늑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줄을 해요. 한 개를 잡아. 한 3m 정도 그걸 두고 묶거나. 그래서 닭을 못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이 본성이 개야. 그럼 어떻습니까? 아, 나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나는 닭을 안 잡아먹어. 나는 주인이 주는 밥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성이. 그거는 뭐예요? 묶어놓지 않아도 돼. 지가 자유롭게 돌아다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 한 일은 본성을 다뤄준 게 아니라 밖에 행동을 제어했어요. 본성은 지금 난리야. 막 불이 타. 근데 그걸 제어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이렇게 하면 벌받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신약이 오면 우리는 거듭날 때 의의 본성으로 태어나서요. 본성이 달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어할 필요 없어요. 본성을 못 들어 제어합니까? 의의 본성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이 막 자라나면 그냥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거듭난 우리예요, 원래. 이게 안 자라니까 어떻습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자, 본성이 성장할수록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본성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인식할 때 점점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본성에 맞게 행동해요. 의의 본성에 맞게. 그래서 너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어.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잖아. 이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거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에 덮었도다. 자, 이게 이런 의미라는 것이지부터. 자, 봅시다.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알아야 돼요. 거울이 원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아유, 죄송합니다. 이 14절, 15절 방식으로 살지 말고, 뭐라고요? 18절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지. 자,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수건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려 있어.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요? 이 속에는 막 본성대로 막 이 타락한 본성이 작동이 돼.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너 하면 안 돼 하고 목줄을 딱 채워놨어.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구약 방식이었다면요. 그런데 신약에 왔는데 그 방식으로 계속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계속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직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의 의미가 그거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거울을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고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주님이 주님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의로운 자잖아요. 이걸 점점 알게 되면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열려놓으니까 계속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게. 그냥 우리가 내 본성이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답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구약 방식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겠지. 아니 내가 이미 본성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힘들게 구약 방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완성과 새로운 피조물의 이 완성, 부활로 완성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못 깨달으니까. 이게 수건을 가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의 원리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이란 배우는 대로 바로바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확인해보고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한 대로 생각을 바꾸고 말하고 머릿속에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식당 준비하세요. 거울의 원리 세 단계. 첫 번째,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야, 너는 의인이야. 봤잖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통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울의 원리가. 두 번째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자라는 것이 보여졌어.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난 몸이 아픈데? 나는 예수 때문에 내 질병 다 가져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뭐라고 해? 선견이에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진료받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치 않으므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그리는 거예요. 내 지금 몸이 아파. 몸이 아프고 막 통증도 있어.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내가 건강하면 내 이렇게 살 거야. 다 내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저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저게 바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한 삶이야. 이거 딱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것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이게 뭐라고요? 선견이에요. 딱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신성한 건강을 난 사는 자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물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계속 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네. 딱 믿어졌어. 이게 통찰력이에요. 그 순간요. 질병을 이제 이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질병이 못 이겼어요. 근데 이게 딱 보여주는 순간 질병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질병 끝났어. 그 딱 보인 순간. 왜? 그 붙으니까요. 그럼 질병은 뭐지 하나 사라져야지. 그렇지. 아플 필요가 없지. 바로 이것이 내 것이구나. 딱 믿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믿으려고 애를 써.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 그렇지. 내가 이런 자네.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이 치유 같은 건 여기서 끝나요. 그럼 질병 끝나요. 자, 이런 재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소망을 갖고, 내가 지금 환경을 잃지만 난 이렇게 사는 존재야, 이렇게 살아야 돼,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이게 내 거야 하고 주장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겨서 아 이제 됐다 하고 안식이 딱 와요. 이제 승리다 딱 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요 추가로 하나님의 지시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고쳐줘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그런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